또 감사드립니다. 예. 설교도 하셔야 이래 세 개 다 완성될 것 같은데. 예. 저도 가끔 밑에서 앉아서 들어야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할 때 있는데요. 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바로 상대방이 반응하는 그 방식입니다. 뭐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요, 이 전화할 때 유독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해도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반응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그 말을 마칠 때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어떨 때는 듣고 있나 싶습니다. 이 전화가 끊겼나?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몇 분을 떠들고 있는데요. 막 조용해요. 이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합니다. 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중간중간에 이 아버지 끊겼나? 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반응하는 모습이 제각각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유독 살갑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무뚝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본심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특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자기 옆에서 막 살갑게 구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고 또한 무뚝뚝하다고 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어이, 저 사람 늘 내한테 살갑게 굴었는데 어디 가서 딴소리하고 다니고 이런 경우도 여러 보았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요, 그 저희 아버지처럼 너무 반응이 없으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전화는 이 상대방의 표정도 안 보이니 더 그렇습니다. 야, 어떨 때는 내가 전화하는 게 싫다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지금 뭐 두서없는 말을 해서 내가 한심하게 생각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이 바빠 며칠간 막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오랜만에 전화를 드리게 되면 아, 그간의 소식을 무척 궁금해 하십니다. 무척 궁금해 하시면서 또 대답은 잘안 하십니다. 듣고 있습니다. 무슨 광고 전화처럼 아이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네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반응을 하지 않으실 뿐이지 늘 저의 말씀을 아, 아버지께서는 귀담아 듣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전화하지 않는 것은 이 자녀된 도리가 아닙니다. 광고 전화처럼 막 경박하게 반갑게 받지 않는다 뿐이지 다 듣고 계십니다. 또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때로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니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웬만한 반응이나 대꾸 없이 전화를 그저 받으시는 아버지처럼 이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반응이 없습니다. 실컷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로 아, 이 전화가 끊겼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광고 전화처럼 아 그래 맞다 이렇게 막 대꾸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친절한 광고 전화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간구를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화가 끊겼나 자꾸 확인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신실하게 다가오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전화할 때요, 뭐 너무 내 말에 막 네네 막 그렇습니다. 뭐 맞장구 쳐주는 사람보다 차분하게 끝까지 듣고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특징에 지쳐서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내가 생각한 그 방법을 따라갑니다. 뭐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요, 화재를 발견한 것과 동시에, 아, 입으로 뭐 기도가 나오겠지만, 뭐 그와 동시에 손가락은 999를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재빨리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합니다. 지난 그 성탄절 직전에요, 저희 집 바로 앞에 도로입니다. 바로 앞에 도로에서 이 차량이 불에 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출퇴근길 시간에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이 차의 엔진룸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올랐습니다. 사람은 피했지만요, 엄청 불이 커졌습니다. 저도 직접 본건 처음이었는데요. 그 엔진룸에서 이 시작된 불이 커져가지고 차한대 전체를 태우는데, 이 불길이 엄청 막 실제로 보니까 정말 막큰 불같이 커지더라고요. 아, 차한 대가 타도 저렇게까지 일이 커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이 소방차와 앰뷸런스가요, 정말 기막히게 빨리 출동해서 이 퇴근 시간인데요, 도로를 전부 차단하고 진압하는데요. 아이고, 어찌나 그 덩치 큰 소방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든지. 아, 정말 그 보고 직접 보고 있으니까 그 소방관들 믿을 만하다 싶던데요. 뭐 출퇴근은 막 짜증이 났겠죠. 그 좁은 길막다 막아놓고 있으니까, 퇴근길을 갔다가. 저는 뭐 구경하는 사람으로 쏠쏠했습니다. 눈으로 봤으니까요. 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요, 앞으로 어디 불나면 999만 누르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 뭐 기도 필요 없겠던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불나면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뜻 대답하기 주저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뭐 실제로 처음 봤는데 눈앞에서 그 소방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지 막 진짜 막 손발이 쫙쫙 맞게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니 막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와, 내가 소방관이 돼서 했나? 막 이런 너무 멋있어가지고. 예. 그만큼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니 사람은 본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범죄자들이요, 기막힌 범죄를 할 때도 뭔가 자기가 창의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예전에 어디서 본 방식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행실을 보고 따라합니다. 아빠가 맨날 담배 피는 모습 베란다에서 보니까 이 닷을 잘 자리가 아이가 뭐그 사탕을 이렇게 먹는다 하잖아요. 이런 막 저기 아빠 하는 거 보고. 그러니 안 보면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도 있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지면 out of sight, 마음에서 멀어진다, out of mind. 이 말이 틀렸다고 할수 없습니다. 눈앞에서 안 보이면요, 자연스레 마음이 멀어지는 경험, 누구나 겪은 뭐 일들일 것입니다. 이 현상 말 그대로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가만히 놔둔다면은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 out of sight 하니 out of mind 됩니다. 계속 안 보면 마음이 떠나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화를 해도 대꾸가 없으니 전화가 끊겼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이 구절 참 간단합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By faith, not by sight. 성경의 이런 가르침은 우리를 참 난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안 보면 마음이 멀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성경은 반대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났을 때내 눈이 일단 소방관들의 믿음직한 모습 보게 되면 이미 뭐 999를 믿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본 것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뭐 하나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 이 바울의 그 live by faith, not by sight라는 말보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별것 아닌 양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잠깐 눈 돌리면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 새에 벌써 휘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고 때때로 내 처지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점점 out of mind 하게 됩니다. 이 철학자 플라톤의 유명한 비유 가운데 동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이 묶여가지고 뒤를 보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동굴 벽면에 비친 그 그림자만을 보고 바깥 세상을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진짜 현실이다라고 믿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이 이 묶인 손발을 풀고 동굴 바깥을 나가서 진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그러니 진짜 현실은 이 그림자하고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동굴 속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아, 너희들은 그림자만 보는 것이다. 현실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 손발을 풀어줍니다. 그냥 헛소리 한다고 죽여버립니다. 플라톤의 비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개구리가 이 쳐다보는 하늘, 이 온전한 하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물 안에 있으니까 우물만큼의 하늘만 보이겠죠. 우물 마냥 하늘도 동그란 것 같이 이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본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가 본것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뭐 대부분 사람들의 삶입니다. 플라톤의 동굴 속의 사람이든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삶이든 모두 자기 눈으로 본것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동굴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우물 밖으로 뛰쳐나갈 수 없습니다. 누가 묶인 손발을 풀어줘야 그제서야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는 우물을 뭐 우연히 물을 길러온 통 속에 뭐 이렇게 갇혀가지고 끌어내줘야 그제서야 우물 바깥으로 이 개구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끝없이 펼쳐진 이 진짜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식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내 눈에 불을 끄는 소방관이 대단해 보이니 보는 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물한 개구리의 삶을 살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기 눈에 보이는 동그란 그 하늘, 그거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오랫동안, 뭐, 우리도 중국과 일본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한 것처럼, 뭐, 이웃나라 블레셋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요, 아이고,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힌 블레셋이 순식간에 그 아수르라는 그 막강한 군대에게 멸망해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우리는 블레셋 한명 상대 못해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았는데, 옆에 이 아수르한테 블레셋이 순식간에 망하는 모습 보니까, 뭐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은 순식간에 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앞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장에 이어서 3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경고로 시작됩니다.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그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이러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이 상식이 빗나가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상한 이웃 나라가요, 그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럼 그 동맹군을 요청하는 것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 한미동맹 이런 거뭐 맨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열강들이 있으니 그런 것입니다. 불이 날 때요, 도움을 구하려 이999 누르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억압 때문에 고종이 그 몰래 네덜란드 헤이그로 그뭐 칙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열강이 쳐들어올 때 그들은 이웃나라 이집트에 동맹을 요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매우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집에 큰일 나면 막 옆집에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뒤에는 다 눈으로 볼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본 것이 있으니 이미 계산이 딱쓴 것입니다. 이집트의 군대를 봤거든요. 와, 이거 우리나라 군대보다 더 막강하다 믿을만하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 미국의 그 F-22, 그 랩터 전투기 같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미국의 그 항모 편제 한번 보십시오. 그 바닷속에는 핵 잠수함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그런 군사 작전 영상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미국하고 친구하면서 가깝게 지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뭐 누가 미국하고 이 각을 세우고 싶겠습니까? 사람은 본대로 믿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만 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 모습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시대적인 보정만 하면은 뭐 똑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out of sight, out of mind. 매일 보는 것에 마음 주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동굴에서 풀어서 자유로운 정말 현실을 보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굴에서 그림자만 보지 말고 진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물 속에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우물 바깥에서 하늘을 바라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물 바깥에서 보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물 안 개구리가 도통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못하는 세상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그 세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도 육체요. 이뭐 원래 히브리어 번역을 살리자면 고깃덩이라는 말입니다.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관점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볼수 없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대개 우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이번 주 내내 수요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술사 시몬과의 회심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시몬처럼 믿었다가 다시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있었을 때는 이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매일의 삶이 감사하고 신비고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식습니다. 씻고 나면요, 다시 스스로 우물 속으로 찾아가는 어리석은 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화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 전화 끊었는 같다 싶거든요. 간혹 나는 우물한 개구리 아니고, 야, 내 정도면 상당히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어라는 생각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분일수록 참 죄송하지만 더 좁은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일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요, 우물 안에 갇힌 관점이 아니라 보다 넓은 관점을 얻기 위해서 매일 바쁘게 막 수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다닙니다. 뭐 그러니 뭐 실제로 뭐좀더 나을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바쁘게 일상을 살다가요, 한 발자국만 잠시 뒤로 물러서도 다른 사람의 세계가 정말 우리는 이상하게 보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해.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 같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남자의 경우요, 군대가 매우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육군 화학부대 출신인데요, 일반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짝대기 1개 이등병에서 시작해서 짝대기 4개 병장까지 달고 제대를 했습니다. 전 2년간 이 군대라는 우물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좁은 우물 속에서 짝대기 1개를 단 2등병은요, 짝대기 2개를 단 1병이 엄청 부럽습니다. 그리고 짝대기 4개 단 병장은, 와, 이거 막 하늘입니다. 제가 먼저 막 말도 못 붙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요, 정말 짝대기 하나 더 다는 것, 우리는 휴대폰 배터리 충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당시 휴대폰 배터리 모양이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배터리 네칸 빨리 충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냥하고 살아갑니다. 그 순간에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군 생활이 힘들 때요, 참 많이 힘이 되던 1년 정도 저보다 고참이 있었습니다. 참그 군대 안에서 의지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참그 고마운 마음에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런데 밖에서 만나서 한참 시간을 보내니 막더 이상 이 의지가 되는 고참이 아니었습니다. 뭐 1년 그 고참이긴 해도 뭐 저하고 뭐 어쨌든 뭐 동기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는 행동도 뭐 너무 철없어 보이고 생각에서도 이 배울 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뭐 계속 뭐돈 얘기 여자 얘기만 해요. 막. 제가 집에 와서 생각을 했는데, 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변한 것은요, 그 고참은 아닙니다. 그 고참은 그대로였고, 바로 우리 환경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슴에 붙은 짝대기가 전부였던 우물 속에서 만났을 때랑 우물 바깥에서 만났을 때의 만남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병장을 만나면요, 배터리 충전 다 됐네, 부럽네. 짝대기가 4개라니.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좀안 됐지. 아이고, 고생한다. 제가 별을 몇개단 장군을 마주친다고 해서 막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뭐 어디 대대장들이 막 긴장하듯이 막 충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 그냥 뭐, 별을 단 아저씨가 뭐 교회 예배 드리러 왔나 보다 싶습니다. 아이고, 뭐 장군님 이렇게 안 합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제각각 다른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각각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라성같이 여기는 인물들은 꼭 있습니다. 내 분야에 있는 거인들은요, 나한테 있어서는 정말 크게 보입니다. 한 번은 그 런던 한인교회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관한 특강을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제가 참 존경하고 거인과 같이 여기는 이 강원용 목사님의 인터뷰를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경동교회의 설립자이기도 하시고 광복이후에 그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하시며 민족통일에 큰 애를 쓰셨습니다.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조봉암 선생하고 특별히 친분이 두터워서 또뭐그 이후에는 그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셨습니다. 뭐 노태우 대통령이 국무총리 자리 제안을 하셨는데도 뭐 거절하신 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의 생전 인터뷰를 틀어줬는데 이 교인들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어이 뭐 그래 많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무등등해요. 나는 저원쳐서 몇 번을 봐도 이 감동적인 인터뷰 감동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우물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가 하늘처럼 여기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마치 나처럼 존경하고 하늘처럼 여길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지요. 뭐 제가 우물안 개구리인 거지. 목회자의 세계도 되게 사실 좁지 않습니까? 뭐 주로 목회자들, 신자들 위주로 만나니 내 우물 속에서 저도 막그 하늘, 동그란 쪼맨한 하늘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모양입니까? 내가 거인처럼, 내가 기라성 같이 여기는 분이라고, 다른 사람도 마땅히 그렇게 여겨줄 줄 알았던 나의 착각,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개구리 같은 모양이지요. 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딴 사람 뭐 하품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뭐, 노인, 막, 인터뷰 하는 거 뭐, 들리지도 않고, 뭐, 하품 쩍쩍 하고 있는데, 참, 제가 그때 깨달은 바가 컸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 수도 암만이라는 도시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암만도 이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에 세운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보다 작지만 아담하면서도 웅장합니다. 그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가보면 뭐그 덩치만 크고 막뭐 그지치 막 사실 그렇게 막큰 감동은 없고 막 아기자기한 맛은 그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암만에 있는 콜로세움은 참 아기자기하고 이그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콜로세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요. 위에서 그 도시의 암만, 그 요르단 암만의 그 경관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 밑에서 10대 아이들 한 5명이 그 정장 차림으로 계속 걸어 올라오더니 저한테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말을 거는데 저한테 사진을 찍어 달래요. 이 5명의 아이들을 그 함께 사진 찍어 주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아무래도 이 5명이 있는데 4명이 한명 눈치를 되게 보고 한 명을 떠받드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10대 아이들이 뭐 정장 차림으로 여행지 콜로세움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상한데 이한 명을 떠받드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주니까 이번에는 저한테 사진을 같이 찍고 싶으면 여기 계신 이한 명과 같이 막 찍으라고 이래 하시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를 물어보니 자기는 그 오만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지요? 오만이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저기 여기 한 분이 이 장관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관인 아버지는 요르단 그 정부와 업무를 보는 사이에 이 아이들은 여행지를 둘러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 같이 사진도 찍고요. 그때가 그 2002년 우리나라 그 월드컵 준비로 한창이던 때여서 막그 축구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좀 있으면 축구 하는데 하면서 축구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시내까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헤어질 때이 장관 아들은 여전히 목이 뻣뻣하게 키도 5명이 키도 다 쪼맨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도 이 목이 뻣뻣하게 마치 자기가 큰 은혜를 베푸냐 저에게 이래 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요 여전히 뭐 경호원들 막 어설프게 하듯이 떠받들면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얼마나 그 웃었는지. 아니 뭐그 오만이란 나라를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그 의전이란 것이 그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외부인이 되어야만 한 발짝 물러서야만 다른 관점에서 봐야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인물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대접을 받을 기회가 있어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조금만 다른 시선에서 보면 내가 지금 받는 대접들이 매우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다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압니다.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지요. 그러니 같은 우물 속에 있는 대왕 개구리 뭔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 자리를 향해 가려면 나도 뭔가 다음 단계로 진급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등병이 병장을 하늘처럼 여기던 듯한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군인이 그 우물 밖을 나와가지고 지하철을 딱 타는 순간 다른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그저 병장도 이등병도 이 아들처럼 여깁니다. 아이 젊은 형님들은요 그저 아이고 군발이 불쌍하네 라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혹시나 내 쳐다볼 줄 알고 휴가 나온다고 빳빳하게 다려 입은 군복 아가씨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인이 이 직장이라는 우물을 벗어나면 바깥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뭘 그런 걸로 저렇게 목을 매나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뭘 저렇게 허둥지근 굽신거리고 다니나 싶습니다. 재작년 영국 총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총리이던 이 데이비 캐머런이 본머스 옆에 그 작은 그 풀이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 서민의 음식을 먹는다고 이 핫도그를 먹었는데 뭐 사실 그런 기획 자체는 괜찮았어요. 근데 먹는 방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핫도그를 먹으면서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서 막 잘게 잘라 먹은 것입니다. 그날 신문과 방송에 보도가 되면서 서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SNS에는 합성 사진과 더불어 조롱하는 만평이 넘쳐났습니다. 이 핫도그를 어느 멍청이가 나이프와 포크로 먹었다고 해? 나한테 알려줘 하면서 막 온통 막 이렇게 비웃음거리로 미국 뉴스에도 났더라고요. 자기는 그것이 식사 예절에 맞는 방법이라 생각했을 텐데 이 귀족이라는 우물 안에 갇힌 시각이었지요. 그 이후 조롱이 심해지자 이 캐머런 총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매우 귀족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이 귀족적인 학교를 다니고 지금도 귀족이지만 그 사실을 굳이 감추려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나는 감추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뭐 저는 그 모습을 좋게 봤는데 그 우물 안 개구리가 더 넓은 관점을 가지려면요 먼저 자기가 우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 안 개구리의 관점에서 벗어날 것 주문하십니다. 너희 눈에는 많은 수의 군사들과 그 이집트의 멋들어진 기름이 잘잘 흐르는 말들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한낱 그거 고기 덩어리로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믿음을 통해 세상이라는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세상에 갇혀서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면서 행동으로는 지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무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무섭냐 하면 뭐 어딜 가나 여기에 뼈를 묻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뭐 뼈를 묻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 건문만 잔뜩 뜬 영화를 본 건지 안 그러면 뭐 사춘기 때 이후로 막 정신이 자라지 않은 것이 뭐 입만 열면 뼈를 묻겠다 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무섭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아, 뭐, 아이 그러면 하나님이 중간에 아, 네 뼈 딴 데 묻으라 하면 안 갈 거예요. 아, 그런 사람 안 갈 것 같아. 막 입사한 청년들은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사장님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합니다. 그 뭐 회사에서 네 뼈 딴 데 묻으라 하면은 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무섭습니다. 이 한치 앞도 모를 인생에 대체 무슨 패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 외에는 믿는 신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단정적인 각오를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아, 나는 안 그렇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큰 착각도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보면요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모르지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해봐야 서로 불편하니 그냥 지내는 거지요. 혹시 자기는 아, 우물한 개구리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사람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한번 하나하나 다 발견해 드릴게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특별히 강력하게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졌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장 내가 속해 있는 내 눈으로 보는 그 사회가 전부인 듯 싶고 그 속에서 듣는 뉴스가 전부인 듯 싶고 그 속에서 뭔가 나도 성취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게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 것 같고 나보다 앞서간 한 발자국 앞서 있는 이들에게는 나와 다른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관점은요 3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육체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물 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맞장구 잘 쳐주지 않는 아버지와 전화하는 기분이겠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께서는 광고 전화 받는 사람보다 더 귀담아 듣고 계십니다. 본문 6절을 보니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자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물을 벗어나 드넓은 하늘을 보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오르면 우리 손에 만든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는 그 우상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7절을 보세요. 그 우상 보통 우상입니까? 금 우상이고 은 우상입니다. 저는 뭐 금도 없습니다. 뭐 은이라고 있는지 모르겠네. 세부치가 있는 몸에 다 플라스틱만 달고 있지. 금이고 은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했어도요. 이 보통 금 우상을 녹여서 딴 데 쓸락 하지. 그거 던져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물 안에 있던 습성이 남아있거든요. 아이들 보세요. 손에 쥔 초콜릿 다 녹아서 막 손이 찐득찐득해가지고 있는데 놓지 않습니다. 놓으면 없어지는 줄 알아요. 놓는 순간 부모가 새 것 가서 줄 건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일만 터지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애굽이 그야말로 대단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차지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 가지 말고 우물을 빠져나오라 하십니다. 마치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 오만 장관 아들내미 만나면 별로 시덥지 않더라고요. 뭐 세상의 종이 말 되지 말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Live by faith, not by sight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뚝뚝한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 아버지가 뭐 대꾸가 없으면 끊겼나 착각하듯이 다시 우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진지하게 듣고 계신데 괜히 내 페이스에 하나님 맞춰서 꼬박꼬박 말 대답해 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전화가 끊겼다 착각합니다. 그러고선 내 눈으로 직접 본 소방관 너무 탁월하고 멋진 그 모습에 나의 세계 속에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작은 우상 하나하나를 몹시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으로 본 것,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가진 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 어리석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릎 한번 꿇지 않으면서 자기 우물 안의 세계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는 것 참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손의 우상을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는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초콜릿 다 녹을 때까지 쥐고 있으면 부모는 손을 펴서 닦아주고 새것을 쥐어주겠지만요. 이 녀석이 한 10년이 커서 다 자라서도 그런 짓 하고 있으면 불같이 성을 낼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우리 자신은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에 어떤 우상을 쥐고 살아가는지 그 회개해야 합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은 1계명으로도 부족해 제2계명에 이르기까지 어떤 우상이든 손에 쥐고 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녀입니까? 나의 직장입니까? 내가 가진 돈입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물밖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새로운 초콜릿을 쥐어주실 것입니다. 뭐 그것이 ABC 초콜릿일지 뭐 가나 초콜릿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좋은 것으로 쥐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우물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날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멋들어진 것을 이 신이 아니라 썩어질 고깃덩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물 안의 관점이 아니라 우물 밖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어려움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